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탄식을 잠재우는 토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만 이 시편 119편의 탄식이 이해가 갑니다. 이들이 성전이 아니라 토라를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탄식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성전을 잃은 것이죠. 가족도 잃었고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기에 그곳을 잃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종교를 선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그냥 유대인인 거죠. 그렇게 당시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 민족적인 용어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는 그 세상으로 갔을 때 그들이 살아왔던 그 지금까지 삶의 토대로 인해서 그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그 맥락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 나옵니다. 8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죽 부대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사실 사용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물이나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량도 그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보관을 했을까요? 왜 다른 게 아니라 가죽 부대였을까요? 거기 이제 습기가 차지 않고 잘 이 보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또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이 되기도 했답니다. 바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처벌할 때 사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사람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묶고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이 바짝 마르면서 이게 쪼여들겠죠. 숨통이 막혀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나옵니다. 연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를 두면은 그 안에 사람을 당연히 집어넣고 묶겠죠. 연기 속에 이 가죽 부대를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리겠죠. 완전히 쪼여들겠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핍절하게 되었고 숨 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 때 쓰여진 119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82절에 나오듯이 말씀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84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8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부분을 시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욥기 3장의 탄식만큼이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스럽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 서구 사회는요, 훨씬 더 오랫동안 왕성하게 그 사회와 문화의 저변에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근대의 그 부흥운동 그 이후에 포스트모던 21세기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어찌됐든 기독교가 절대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7,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사회 안에서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대를 포로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더 정확히는 거류민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 대부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전부 다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변인으로, 항상 나그네로, 항상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어땠습니까? 그 배경이 어떻죠? 내내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포로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이 땅에서 살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시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부침이 없다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혀 다른 가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주의와 업적주의와 천민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우리가 반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가치를 가지고선 선교적으로 우리가 증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를 지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환란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전제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 말씀을 가지고선 살아가니,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그는 조롱받는 그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에 있듯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이 턱턱 막히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냥 꼭 이렇게 참고선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89절부터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승리의 어조로 쭉 이어집니다. 거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이 시편 기자가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어떻게죠?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성전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는데 어떻게 잃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더 큰 실제이고 그것이 무너질 이야기가 아니라 완성될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그 견고함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토라로 이것을 굳건히 붙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적으로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포로기 때는 이 성전도 파괴되고요, 희생 제사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이 시편 119편에서는요, 이 포로기 때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무엇으로 대체된 겁니까? 이 성전을 잃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무엇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이 토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로 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말씀밖에 붙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이 성전이, 이 토라가 이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는요, 이 말씀은요, 이 주의 율례는요, 다시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다시금 여호와의 개입을 나타내는 좋은 소식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해준 복음이었습니다. 이 토라의 유일한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89절에서부터 이 119편에 쭉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토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토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도 쭉 그 맥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잃었는데, 그 율례의 아름다움을, 이 말씀으로 인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할 수 있고 그 영원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찬양하는 것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숨막히게 했던 이 고통이요, 이 가죽부대 안에서 이 숨막히게 했던 이 고통을 잠잠케 하고 새 창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89절과 9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인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그리고 90절을 보면요, 뒤쪽에 보면 그것이 주의 말씀이 땅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태고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던 이 포로기의 이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의 상황, 혼돈이 가득했던 그 상황,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상황, 그리고 광야를 건너면서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은요,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주의 토라는요, 주의 규례는요,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을 잠잠케 하고 새 창조의 빛을 불러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잠잠케 하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새 빛을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의 율례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통치권을, 만물에 대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다 라고 나옵니다. 9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세계가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 말씀이요, 이 고난과 혼돈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새 빛을 가져오므로 얼마나 이 말씀이 견고하고 영원한지, 얼마나 이것이 복음인지 96절까지 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 주의 율례는요, 새 창조의 세상,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그 갱신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그 가치관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말씀이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은 다 불타고 있는데, 온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나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까? 우리가 이 작은 성경의 나라에서 빈둥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혼돈을 이겼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주의 율례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계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몸된 우리 삼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 제목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